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기근 속의 두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역사 속에서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했던 범죄는 우상 숭배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왕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생긴 제도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도 가시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있으면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빵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나 싶어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열왕기 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하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근과 가난과 핍절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실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이 어떤 전철을 밟는지 내가 보여주마. 이것이 열왕기 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왕들이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고 너희의 안보를 책임졌느냐?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이렇게 많은 기적이 등장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요구하고 의지했던 절대적으로 여겼던 보이는 세상 왕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필요에 공급하실 궁극적인 책임자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행한 다섯 번의 기적 가운데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모두 그 땅에 찾아온 흉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38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다 모아서 먹는 흉년과 기근의 시기에 모두가 굶주렸던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배가 고파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 나는 송아를 따서 먹었고 아카시아 꽃을 먹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나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독버섯을 따서 먹었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길가를 방문한 엘리사가 배고픈 제자들에게 변변치 않지만은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려고 준비한 음식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이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왜입니까? 엘리사가 만들게 한 죽음의 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지만 솥 안에 있는 죽에 가루를 넣은 후 다시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독이 없어졌어요. 독이 있던 죽이 해독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해독의 효능이 이름도 알지 못한 가루에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근 중에도 흉년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해독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루가 솥안에 든 죽음의 독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죄와 사망의 독으로 쉴만한 세상 구석구석에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한 해독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기적은 믿음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결과란 말입니다. 앞에 절에서 보면은 엘리사는 기적을 통하여 남편을 잃은 선지자의 아내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가루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사환은 엘리사가 시킨 대로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은 아궁이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발을 내디뎌야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까지 몸을 담가야 문둥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섯 번은 안 돼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서 흉년의 때에 엘리사는 처음 익은 보리와 채소를 가져온 한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여 기근에 처한 백사람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 나이와 계산을 하는 빌립이 비교되는 것처럼 여기 한 사람과 사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음식을 가져와 무리를 먹이는 데 앞장섭니다. 현실적인 사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은 엘리사는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리가 먹는 것이고 먹고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취하셔서 몇천 배, 몇만 배로 만드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욕심은 나만 배부르게 하지만은 나눔은 모두를 배부르게 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사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는 그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도 먹기에 빠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여라. 그러면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양이 채워지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핍과 궁핍은 흉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떡 몇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시고 현실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